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똥라. 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똥라 11월 2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11월 2일이래요. 12월이에요.
11월이네요. 벌써.
12월이래. 11월이요. 아, 시간 너무 빨리 가요.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네.
벌써 연말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겨울 휴가 언제 가실 거예요?
저 미리 말해도 되나요? 김혜원 팀장님, 저 마지막 주에 가겠습니다.
아, 결제 부탁드립니다.
이현 기자는요?
아,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 갈 수도 없고 겨울도 마찬가지로 그냥 신변 정리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건강검진 꼭 받으시고.
아, 맞아요. 예. 건강검진 받으시고. 11월에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11월이 일이 너무 많은 해로 기억되거든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11월에는 사건 사고도 많고 기자 되고 나서도 사건 사고가 많았기도 그렇죠. 하고 뭔가 한 해를 정리해야 되고 연말 보고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엄청 바빴던 기억이 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소원수리도 해야 되고.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때가 왔다. 11월.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맞이하고
네.
저희 지난번에 이현 기자랑 같이 했던 국정감사 방송에 오디오 클립 댓글로 로너님이 남겨주신 댓글이 있었는데요. 국감이 끝나면 총정리 방송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국감 총정리 방송을 따로 만들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돌이켜보니 올해 국감 가장 큰 키워드는 추미애 대 윤석열 갈등이었는데 이걸 빼놓고 갈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노잼 국감이라고 했던 거를 취소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듣똥나가 사실 속보를 매일매일 뭐 전해드리는 방송은 아니고 한 가지 이슈가 있으면 이제 맥락이랑 그 뒷배경까지 다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법조 방송도 계속 그렇게 만들어왔는데 솔직히 지금 쏟아지는 법조 이슈들 근간에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랑 윤석열 총장 두 축이 있어 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도 조금 기시감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 국정감사를 아주 그 네, 화려하게 만든
네, 네.
가장 큰 역할을 한 이슈인데 이걸 안 짚고 넘어가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설명해 줄 그 사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사람.
그 사람.
네, 최윤경 기자와 함께 이번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일들과 법조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듣고 바로 돌아올게요. 듣똥나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팟빵 오디오 클립에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듣똥나 유튜브 채널에서는 경제 기초상식을 다룬 원희와 요즘 뜨는 것들을 역사와 맥락을 더해 깊게 파보는 익스플레인 콘텐츠 문화센터가 올라가니 꼭 놀러와주세요. 콘텐츠 제작 지원하고 싶은 분은 팟빵에서 정기 후원과 일시 후원 하실 수 있고요. 광고 제휴 문의는 공식 이메일인 smarto@중앙.co.kr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립니다. 인스타그램이랑 트위터 계정도 있으니 놀러오세요. 그리고 오늘 방송 말미에는 유료 광고 콘텐츠가 이어질 예정이니까 참고해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은 듣똥라의 진행자 이현, 이지상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듣똥라의 영원한 크루, 반가운 목소리. 근데 이거 대본대로 읽고 있는데 약간 좀 90년대 쇼쇼쇼 아, 네. 느낌인데요.
제가 썼어요. 죄송해요. 라떼입니다.
영원한 크루, 반가운 목소리, 최윤경 기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윤경입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이기도 하고 이 녹음실 자체가 처음이에요.
아, 네.
좋죠, 좋죠.
그래서 사람이 역시 성공해야 한다는 제 녹음실을 보고 느꼈는데 아 진짜 좋네요. 접근성이 일단은 가장 좋은 것 같고 회사에서
네.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공간이 되게 넓구만요 이게. 네, 좀 깨끗하게 치웠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자마자 지적을 하셨어요.
네, 싹싹 닦겠습니다.
청소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거 내 집 마련의 꿈 같은 건데 이거. 잘 써가지고
예.
네, 집값 박박 올리시기
예, 본도마리의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야기할 거는 국정감사의 이야기인데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제대로 맞짱을 떴다. 제대로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광경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
네네. 시청률이 엄청 났다.
그러니까요. 다 합치면 예능 프로보다 시청률이 아주 높았다라고 하던데 최 기자는 이번 국정감사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 감상을로 보면은 정말 재밌더라고요.
꿀잼 꿀잼. 네,
사실은 제가 이걸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몰래 봤거든요. 근데 역시 그 뭔가 주인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딱 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동안 계속 뉴스를 통해서 지면으로나 영상으로만 접했던 사람이 이제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신기함이 되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거침없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두 사람 다 되게 좀 집중도를 높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냥 기자로서나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으로 봤을 땐 아,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죠. 아까 처음에 이현 기자가 소개했을 때처럼 우리가 한 10개월간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해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거대한 제가 전에 한번 소개를 할 때는 가치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걸 봐주셨으면 저도 사실 판단이 잘 안 섰을 때였고 하는 생각에 그냥 이제 이 두 축이 검찰을 개혁하고 싶다라는 축과 그다음에 아니 검찰권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건 개혁 방향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두 축이 거대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갈등들이 계속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근데 약간 좀 너무 멀리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정감사를 보면서는.
그 윤석열 총장의 국감 주요 발언들이 네네.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씩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난 22일에 대검 국정감사,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바로 그 꿀잼 네. 시청률 폭발한
네.
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에 대해서 이제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입니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런 말들이 나왔죠.
네네. 되게 거친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이게 다 일요일 중상모략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게 평온한 일요일이었어요. 물론 이제 선제 공격을 한 건 법무부였고 윤석열을 배제해라라는 이제 지시를 내렸던 거고 윤석열이 이게 중상모략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추미애 윤석열 판이 다시 커진 건데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보려면 되게 깊은
네.
앞서 이제 정용환 기자도 나와서 아주 깨알같이 설명을 많이 자세하게 해놨던데. 그 수사 과정에서 한 지난 4월부터 있었던 그 갈등들이 여기서 불거져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 얘기를 지금 한번 해볼까 봐요.
좀 화장실 다녀오실 네, 분 다녀오시고
준비들 좀 하시고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먼저 짚는다고 하면 아까 이제 이현 기자 말한 것처럼 부하가 아니다 중상모략이다 요 이제 맥락이 있고 그다음에 수사지휘권을 추미애 장관이 계속 행사했다 뭐 이런 맥락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감찰권을 또 추미애 장관이 계속 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사권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나오고 이런 그 쭉 쟁점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짚어보죠. 수사 관점에서 한번 짚어본다고 하면 뭐 아주 심플하게 설명하면 추미애는 윤석열의 수사를 믿을 수가 없다. 윤석열은 나는 수사 잘해왔다. 이게 가장 큰 줄기겠죠. 근데 이제 이 라임 사건이 사실은 제 그 옵티머스가 더 완전 정말 총체적 사기지만 아무튼 이 사건이 불거진 건 라임 사건 때였어요. 근데 이 그 라임을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 수사단이 수사를 하다가 이 합수단 자체를 추미애 장관이 없애버렸잖아요. 특히 네. 직제 자체를 없애고 그냥 그 남부지검 형사육부가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수사 더 그 뭐지 검사를 충원해달라고 법무부에 얘기를 했었어요. 보내겠다. 근데 초반엔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다시 보냈는데 아 그러니까 애초에 윤석열에게는 라임을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수사가 진행된 지 한참 지나고 이미 그 라임 사태의 주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굵직굵직한 사람들은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쩐주라고 불렸던 몸통이라고 불렸던 김봉현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일이 불거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10월에 그 중순 열린 재판에서 강기정 정무수석을 언급합니다.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서 강기적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라고 재판에서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왜 갑자기 이게 어쨌든 이런 사건에선 당연히 정관계 로비가 있어서 누군가 뒷배를 봐줬어야 이런 큰 사기가 가능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동안 이제 기동민 의원 정도 뭐 옷 받았네, 뭐 네. 500만 원 정도 받았네 이런 얘기가 있었다가 진짜 거물이 나온 거예요. 강기정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관심이 확 쏠렸죠. 그래서 이 야당은 이거 제대로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수사를 제대로 했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권에 연루된 청와대까지 연루된 게이트다라고 주장을 계속 했었죠. 그렇게 되고 나서 강기정 그 수석은 날조다. 청와대에서 돈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됐느냐 이러면서 진실 공방을 며칠 하고 있었는데 김봉현이 이제 두 번째 폭탄을 터뜨립니다.
옥중서신인가요?
그렇죠. 네, 옥중 입장문을 보내는데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됐던 건 그 내가 라임 사태 관련해서 야당 인사한테도 금품 로비를 했다. 그리고 검사들을 데리고 와서 술을 먹였다. 향응을 대접을 했다. 그리고 그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변호사가 또 하나, 검찰 출신인 변호사가 하나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야당 인사하고 검사 비리로 이게 확 방향을 틀어가게 되면서 이제 여당에서 또 난리가 납니다. 그거 보라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동안 이건 윤석열이 막아온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그 양쪽이 세게 붙게 됐는데 사실 김봉현의 그 폭로가 전체가 다 뭐 사실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이제 한 절반의 진실은 있어 보여요. 왜냐면 근거 없이 이걸 얘기하기는 너무 구체적인 사실들이 있었고 그리고 법무부가 바로 데리고 갔거든요. 그때. 김봉현을 낚아채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 입장문 발표 나온 다음에. 그리고 동시에 남부지검에서도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김봉현이 남부지검 조사는 모른 척하고 법무부로 갔죠. 그래가지고 내가 야당 의원도 분명히 진술을 했었고 누구누구한테 야당 출신 정치인, 야당 소속 정치인에 대해서 돈을 줬다 얘기했었고 그리고 나한테 검찰 출신 변호사가 다가와서 내가 그 사건 수임을 했다. 그 사람한테 맡겼다. 그 뒤로 라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고 사실 날 보호하는 방향으로 됐었고 그 검사들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 여기 사건 팀에 들어가 수사팀에 들어가 있었다. 근데 내가 이 술 먹은 검사들 진술했는데 검찰에서는 전혀 이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안 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김봉현이 그냥 이제 야당과 검찰 쪽으로 몰아가면서 양쪽이 붙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공수처를 출범해야 한다라는 게 윤석열한테 이 수사를 맡길 수 없어. 이제 여당의 주장이고 그다음에 아니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특검을 해야지. 어차피 여당도 연루돼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게 야당의 주장이고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아 얘네가 지금 김봉현의 입장문을 쭉 들여다보고 김봉현은 한 2, 3일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이 자기네 사단을 보호하려고 했구만. 제대로 수사를 안 하려고 했구만. 여당 쪽에만 지금 몰아섰구만. 윤석열은 손 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거야말로 중상모략이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하게 된 거죠. 나는 애초부터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했었고 검사에 대한 그 비위는 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야당 정치인 이야기는 들었어서 내가 제대로 수사를 하라고 이미 지시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라임 수사팀에 아니 지금 그 로비 받은 검사가 들어있다며 이 얘기했더니 아니 그 누군가를 파견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남부지검에서 결정하면 우린 그냥 상의하에 오케이 할 뿐이지 그런 검사인지 아닌지를 나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이 되게 강하게 나왔어요.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발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중상모략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추미애 장관도 이제 벼르고 있었겠죠. 그리고 국정감사가 열린 거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고 추미애 장관이 그 뒤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다라고 이제 반박하는 일이 생긴 거죠.
네.
또 김봉현의 입에 놀아난 거예요. 지금까지 이 프레임을 가져왔을 때는 야당에서 난리쳤고 또 반대로 야당을 공격하니까 여당에서 난리치고 이렇게 된
상황. 진짜 김봉현이 네. 아 진짜 희대의 사기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뭔가 이 정도 뒷배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디테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훈 변호사라는 사람이 계속 그 네. 김봉현과
또 박훈.
친분을 예. 뭐 우리 시대의 어떤 그
아이콘.
예, 뭐 되게 고발의 아이콘이잖아요. 근데 이제 박훈 변호사가 자기가 김봉현과 전 원래부터 알고 있었고 이 얘기를 쭉 들어서 폭로하라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진실 하나씩 혼자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까는데 이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디테일을 보면 이 라임 수사팀 안에 실제로 윤석열 사단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과거 한동훈과 함께 일했던 그 검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자꾸 받고 있는 건데 이게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중수부가 폐지가 됐잖아요. 대검 중수부가. 근데 중수부라는 게 원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정권의 핵심 비리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비리 같은 거를 되게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곳이어서 여기가 찍으면 무조건 그냥 날아간다고 보면 됐었는데 이 중수부가 너무 사람 표적 수사하고 많이 죽이고 이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폐지를 한 거예요. 하도 그때 문제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폐지를 해놓고 나니까 중수부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나가지고 아 이것도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 거대 비리는 어떻게 수사해? 이러면서 스멀스멀스멀 그 움직임이 다시 생겨서 대검의 그 반부패부가 설립돼요. 네. 대신 반부패부는 직접 수사를 하는 건 아니고 전국의 특수수사를 보고를 받고 지휘를 하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약간 이제 직접 수사 기능이 모자라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하던 걸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특수 직제를 다시 만들기 막 시작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게 2016년인가 출범을 하면서 또 엄청 시끄럽게 했어요. 시민단체에서는 아니 중수부 없애놓고 똑같은 거 또다시 만드네. 부활이네 라고 비판을 했고 검찰을 옹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수사단이 있어야지 권력 비리를 견제를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수사를 할 것인가 관심도 받았고 근데 그 수사단에 팀이 두 개가 있었고 검사가 총 이렇게 11명, 5명 있었는데 단장 빼고 10명 있는데 그중에 이 팀장이 한동훈이고 그 밑에 있는 검사가 지금 김봉현에게 접근해가지고 돈 받고 검찰과 연결시켜주고 접대를 받았다는 그 변호사가 거기 있었던 부팀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이주영 변호사라고 이름이 다 나왔는데 그 여러분 그 대검 이 뭐야 인터넷에 그냥 쳐보시면 그대로 직제가 나와요. 사람 얼굴까지 다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에 한동훈 팀이 있었고 한동훈 팀 밑에 이 지금의 그 문제가 되는 이주영 변호사라는 사람이 검사로 부팀장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술접대를 같이 받았는데 라임 수사팀에 들어있었다는 나이엽 검사가 거기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 그럼 그 구윤석열 사단이 여기 라임 수사를 아주 주무르고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지금 구조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 싹 다 정리를 하고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윤석열이 손을 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 장관이 한 멘트를 보면 아까 이영 기자가 윤석열 총장의 발언들을 짚어줬으니까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선을 넘고 있다. 수사 지위를 위법한다고 확신한다면 총장직을 내려놔야 한다라고 말한 게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이제 또 하나는 그 야당 출신 전 정치인이 돈 받는데 그건 조사 안 했다. 그게 이제 지금 이름으로는 윤갑근 전 고검장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뭐냐면 보고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부지검에 수사를 했어. 그러면 그거를 대검 반부패부에다가 보고를 하면 반부패부에서 총장에게 보고를 하는 이 순서가 있는데 그 윤석열 총장은 그 얘기를 4월쯤에 들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남부지검장이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총장에게 직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반부패부는 그때 누가 있었냐? 추미애 측근이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부장이. 그러니까 이제 이 추미애 장관이 보기에는 이거 반부패부라는 그 직제가 바로 있는데 보고 라인이 있는데 이걸 패싱했다는 건 나를 그냥 패싱하겠다는 거 아닌가? 내 측근한테는 알려주지 않아서 나는 모르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심이 더 커지는 거죠. 뭐 이러니까 수사 지휘권을 이제 행사하는데 이르렀다라고 뭐 볼 수는 있겠죠.
수사 지휘권이라는 말도 참 어려웠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건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동안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전부 다 검사였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검사 출신이었고 사실은 뭐 그냥 같은 팀이라고 봤었죠 우리가 그동안은. 그랬으니까 크게 마찰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래대로 따지자면 법무부라는 거는 행정부 소속의 직제인 거고, 그렇죠? 그냥 이제 사법부는 완전히 별개에 있는 그 독립된 기관이지만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세 덩어리가 있고 행정부 안에 법무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옆에 외청으로 검찰청이 있는 거예요. 되게 독특한 구조이긴 하죠. 실제로 법무부에 있는 사람보다 소속되어 있는 사람보다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훨씬 숫자가 많고 검찰청이 직접 수사를 하기 때문에 힘도 사실 지금까지 훨씬 셌고 다만 이제 민주적으로 그 법무부는 그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국민의 뭐라고 하죠? 선출직 공무원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으로서 검찰에 이 잘못된 수사나 이런 방향들이 있을 때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동안은 봐왔었거든요. 국방부도 다 군인 출신들이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을 했지만 사실은 민간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본인이 그걸 지적하기도 하고 뭐 지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문민정부의 기본 세팅인데 사실 지금까지 검찰은 그렇게 되진 못했죠. 대부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전 전부 다 검사 출신이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냐면 그렇지 않은데, 얘기들을 들어보면, 역사를 들어보면 이렇게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내보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밥을 먹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일만 하면 검찰총장이 뭐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뭐 아닌 것 같으면 그건 좀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동안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지휘라는 게 아예 없지는 않았었는데 그게 이제 노골적으로 마찰이 돼가지고 나온 적은 별로 없었죠. 아주 수사지휘권 문제로 되게 크게 얘기가 됐었던 건 천정배 장관 때
네. 네,
있었는데, 천정배 장관이 그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이건 되게 구체적인 사건 수사 방법에 대한 지시를 한 거잖아요.
그 동국대 교수가 무슨 사건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막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었었던 것 같은데, 노무현 정부 때는 당시 이 사람을 좀 사상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강하게 있었고,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그때 국가보안법이 되게 시퍼렀을 때였으니까, 아니 이건 완전 이적행위,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이 사람 당연히 구속해야지, 이제 이런 서로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한 사람을 찍어서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하니까 검찰총장이 그때 사표를 냈어요. 근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 자체는 합법인데 이 개별 수사를 그렇게 지휘하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어떤 항의의 표시였겠죠. 그래서 이제 그만둔다고 하고, 그게 천정배 장관의 사퇴론까지 같이 불거지면서 정권에 되게 부담이 됐었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원래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을 다 일일이 검사를 지휘하지 않아요. 수사 지휘를 하는 건 검찰총장이고, 총장이 검사들을 지휘하고, 또 검사와 개별 수사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경찰을 수사 지휘하기도 하고,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하라라는 방향성과 피드백을 서로 주는 거기 때문에 검찰청 내부에서 아니면 검사가 경찰을 이렇게 수사 지휘를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개별 검사에게 개별 사건을 수사 지휘는 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다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법무부 장관은. 이게 이제 말장난이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한데, 구조상으로는 아무튼 전체 지휘권을 검찰총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방향성을 정하려면 총장에게만 얘기한다. 근데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적은 없죠, 사실. 왜냐면 이 사람이 결국 지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라는 걸 너 하지 마, 이렇게 너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수사지휘권 발동한 것 자체도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도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 개인과 엮여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발동한 것도 사실 되게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윤석열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이제 검찰개혁을 좀 보고 있으면, 이 검찰개혁인지 그냥 윤석열을 나가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뭐랄까, 제 가치 판단 여기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추미애 장관이 하는 일들 중에 좀 무섭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감찰권을 발동하는데 그것도 시도 때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사권도 너무 자주 발동을 해요. 예를 들면 한동훈은 이미 부산 갔다가 법무연수원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럼 거기서 그 사람이 수사를 할 수는 없는 일인데, 또다시 한 번 더 그냥 원포인트 인사를 내가지고 또 다시 지방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럴 일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인사가 있을 때 다 같이 그냥 하면 될 텐데, 한 사람을 찍어다가 그렇게까지 막 멀리 보낼 일인가 하는 생각도, 저는 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란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도 되게 지극히 뭐랄까, 사실 확인이 되기 전에 이제 공식적 감찰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운신의 폭을 되게 줄이려고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든지 힘을 받으려고 하면 저는 이제 적재적소에 그 카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들도 이제 수사 지휘권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법무부 장관이 원래 이렇게 개별 수사를 다 지휘하는 사람인가? 이제 이런 헷갈리는 생각들이 들잖아요. 감찰도 시시때때로 이 사람 감찰, 저 사람 감찰 하니까, 그러면 그냥 감찰권이 원래 이렇게 있는 건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오히려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걸 되게 일상적 감찰이나 일상적 수사 지휘가 되면 그걸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겠죠. 벌써 무게감이 이제 전보다는 많이 덜한 느낌이 드니까.
감찰 얘기를 좀 더 하면 좋겠는데, 감찰을 한다 만다로도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감찰을 지시한 게 공개적으로 알려졌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진행한 것만 세 개째다라고 네. 돼 있는데 네. 이 얘기 좀 더 해볼까 봐요.
이게 그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조국 전 장관이 들어올 때부터 감찰권 확대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부서 자체를 좀 크게 개편을 했었고 그랬는데, 이 감찰이 저는 되게 공무원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동안의 감찰들을 보고 있으면 대검의 감찰부가 검사를 감찰해. 예를 들면 뭐 성비위가 있었어요. 뭐 뇌물을 받았어요. 음주운전을 했어. 이런 것들을 그냥 감찰하면 대부분 우리 식구를 셀프 감찰하는 경우에는 중징계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사정을 다 들어봐주고 다 이해가 되고 너 그래도 열심히 했더랜데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감찰은 외부에서 하는 것이 더 맞고 뭐 검사들의 비위를 볼 때 법무부에서 감찰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한 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검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감찰을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고위 검사들이 감찰 대상이 됐다고 했을 때 본인이 노골적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감찰 대상이 됐다고 하면 보통 사표를 내는 게 그냥 이제 지금까지 관례였죠. 아, 그랬죠. 나가라는 얘기구나. 네. 예를 들면 그 최동욱 총장 때도 혼외자 의혹이 막 그때 갑자기 불거졌을 때 그걸 감찰한다고 혼외자를 왜 감찰하는지 나 잘 모르겠지만
사생활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하니까 그냥 최동욱 총장이 사표를 내고 나갔어요. 네, 그냥.
실제로 감찰이 이루어지진 않았죠. 거론이 나오니까 바로 본인이 사표를 내고.
이건 나가라는 얘기구나.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 개인사를 다 들춰내고 감찰이 갖고 올 결과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추미애 장관 지금 검찰 내부를 다 잡는 용도로 이제 감찰권을 계속 제가 뭔가 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감찰하는 거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에 옵티머스 수사를 형사 7부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밑에서 옵티머스 수사가 있었는데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해가지고 이런 피해가 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왜 뭉갰어? 이게 뭔가 이상해. 그리고 감찰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말했던 라임 사건에서 이 관련된 것들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이상해. 뭉개려고 했던 거 아니야? 감찰. 이렇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거 감찰. 이렇게 해서 이 윤석열의 개인과 공적인 업무 수행과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움직임들을 다 지금 감찰 대상에 올려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감찰 범위를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뭐 장모 사건도 어떻게 했는지 감찰. 뭐 이렇게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앞서서 최동욱 총장 사례를 얘기해 줬으니까 이거 나가라는 사인 아니야? 라는 걸 한 열댓 개는 던진 것 같은데 아니,
그렇죠. 죽어라.
근데 지금은 근데 윤석열 총장은 아예 이건 나에 대한 공격이고 이건 부당하다. 난 안 나간다. 이런 뉘앙스인 거잖아요.
근데 약간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해요. 이분은 뭐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나간 적이 별로 없었고 나가지 말라고 한다고 또 안 나가진 않았으니까 그냥 일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임기가 지금 한 10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 내년 8월까지 하면 네. 그럼 나가면 누구 좋을 일이야 그냥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사표를 내고 나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본인도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임기를 그렇죠. 채우길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의 뜻이다. 네. 나는 들은 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뭐 그냥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맥락이라면 추미애 장관은 도대체 왜? 라는 왜 이렇게 네. 아까 이제 폐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이런 폐를 많이 던질수록 그게 자기한테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감찰을 여러 개 단계를 했는데 이 감찰에서 만약에 그런 성과가 아니면 문제가 발견되지 없었다. 않으면 그 책임은 다 본인이 져야 하는 것들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저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추미애라는 사람의 또 캐릭터가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자고우면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밀어붙여가지고 아 이거 잡아내 라고 하면 뭐 당연히 의심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지 언론에서 이제 검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예전에 검란 파동이 실제로 있었다고도 하고 예전에도 이렇게 혼란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근데 검찰은 제가 봤을 때 자기들끼리 잘할 때 빼곤 다 혼란했던 것 같은데 견제만 하려고 하면 되게 혼란스러운 조직이 되곤 했죠.
사실 뉴스에서 보여지는 검사들이 뉴스에 많이 나올 때는 어떤 뭐 수사를 하는 것보다 뭐 이런 일로 많이 나와서 또 그런 이미지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되게 뭔가 그냥 갑자기 수사 얘기하니까 답답한 부분은 윤석열 총장이 된 뒤로 이렇다 할 수사가 없었어요.
아, 또 그러고 보니까 네,
저는
또.
그게 이제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뭐 차 떼고 포 떼고 팔을 다 잘랐는데 무슨 수사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 그래도 윤석열을 안 칠 때 그 어떤 기대는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보통 총장이 있으면 그래도 굵직굵직한 게 한두 개씩은 기억에 남는 수사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도 없었다. 좀 난감하다. 이게 개인적인 소회고. 네, 이제 그 검사들의 반발이 시작되긴 했어요. 근데 이걸 저는 검란이라는 표현이 되게 언론이 좋아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우리가 되게 무협지 보듯이 이 항상 검찰을 맞아요. 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반 검사들이 막 그거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다고 해서 조직화된 행동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다만 그 조직에 불만이 쌓이고 그 잘못됐다는 비판들이 쌓이고 내부 결속이 되면 이렇게 다른 에너지로 나오겠죠. 수사 다음번 수사가 됐든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올 수는 있을 텐데 지금 분위기는 뭐였냐면 평검사들이나 이제 부장검사 일반 지역에 있는 검사들이 이제 또 검찰 내부 게시판 이럴 때마다
이프로스
소환되는 우리의 이프로스에 그걸 또 이제 올리기 시작을
스누라이프만큼 궁금해요.
근데 그 이프로스에 있는 올라온 글을 아주 빨리빨리 받아내는 것도 엄청난 취재 능력이에요.
그렇죠. 취재원이 딱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검사들은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또 그 2800 검사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글 좀 빨리 복사해 주세요.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또 잘하는 훌륭한 기자들이 있는데 그 이제 그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인사권을 통해서 윤석열의 측근이라고 이름만 붙은 사람이 있다면 다 한직으로 보냈잖아요. 지금 살아남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있고 근데 그 윤석열 측근이라는 거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나 평생 형사부만하고 억울해서 나한테도 빨리 빛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나 승승장구하고 나 진짜 실력 있는 검사인데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좌천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검사들이 있잖아요. 다 이제 각자 위치에 따라서 다른 감정을 가질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그동안 잘 해와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로열 라인으로 쭉 갔던 검사들을 아,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잘 했던 사람들이라는 데 대한 공감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수사할 수 없는 부서로 갔다는 거가 부당하다라는 생각과 그 갑자기 이제 막 그 임용이 주요 요직에 임용이 된 추미애 장관이 앉힌 사람들이 주요 수사 경험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다. 이제 라는 데 대한 검사 사회의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실력 있는 다른 사람들을 좀 만약에 앉혔다면 덜 했겠지만 아, 저 사람들을 저 자리에 앉힌단 말이야? 이제 이런 좀 불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권의 행사에 대한 검사들의 불만이 지금 좀 누적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일반 검사들이 이런 글들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사법사에 되게 나쁜 선례를 남긴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는데 일반 검사의 그 지적에 추미애 장관이 직접 대응을 해요.
일반 평검사의
네, 그 그냥 지적에. 제주지검에 있는 이환호 네. 검사가 자기 실명으로 글을 올렸는데 추미애 장관이 바로 반응을 합니다. 아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니까 감사하다고.
아, 그 무슨 말이에요?
페이스북. 올렸던가요?
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면 개혁만이 답입니다.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이 검사가 과거에 했던 잘못이 기사화된 적이 있었는데 그걸 같이 링크를 건 거를 이제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좌표찍기를 한 거예요. 검사를 상대로 일반 검사를 상대로. 저는 이거는 별로 옳은 대응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조직의 수장이 된 사람이고 부처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인데 그 안에 있으면 되게 엄청 많은 목소리들이 원래 나오는 거잖아요. 조직원들이 모두 충성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반발의 움직임이 있을 땐 그게 왜 나왔는지 그리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거나 지휘라인을 통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인은 그냥 본인 메시지를 내는 거지 이 사람을 갖다 좌표를 찍으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아무튼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이 또 더 이제 서운하고 더 분노하고 이래가지고 릴레이로 지금 글들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라는 사람이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를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을 하는 등 가진 이유를 들어서 사직 압박을 하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보시느냐고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좌표를 찍힐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신분상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요?
천정배 장관의 사위예요.
아, 그거 기사에서 봤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이런 사람들만 그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움직임들도 있고 이복현 부장검사라는 사람은 MB 수사도 했던 사람이고 되게 혁혁한 공을 세웠던 중앙지검 특수사부장까지 다 했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도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고 또 글을 올리고 밑에 댓글들을 달리고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 내부에 불만이 있는 것도 맞고 지금의 그 추 장관이 하는 일이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라임 사태에 대한 의심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검찰 비리를 입다물고 있었다? 눈 감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건 반드시 파헤쳐야 되는 문제는 맞는데 근데 이제 이게 자준 수사권 발동이나 검찰 인사나 이런 것들이 과연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을까? 이게 검찰개혁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었을까? 그런 생각은 저는 요새 많이 하고 있죠.
윤 총장은 감찰 결과가 나와도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근데 이제 뭐 완전히 본인이 더 이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감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야 당연히 자리에서 물러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대로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마 그때쯤이 되면 윤석열이 총장이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시점이 올 것 같고 이제 공수처로 완전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 여야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라임이랑 옵티머스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런가 궁금해요.
근데 진짜 라임 수사는 이제 라임에 대한 수사도 남부지검에서는 진행하고 있고 동시에 라임 수사에 대한 수사를 법무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계속 그냥 김봉현 하나를 두고 이 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참 그거 하고 있어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감찰을 전방위적으로 지시를 하는 와중에 그 소윤 대윤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윤대진. 네. 네.
윤대진 관련해서 그 형인 윤우진
세무서장.
세무서장의 그 관련 비리를 눌러주려고 했다. 덮어주려고 했었다. 윤석열 총장이. 그게 옛날 청문회 때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이제 그거 다시 조사해보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압수수색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방위적으로 그 윤석열의 과거를 훑는 조사들이 계속되고 있을 거고 그리고 라임 조사는 또 라임 조사대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옵티머스는
옵티머스는
뭐 검찰이 알아서 잘 수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 안 하는 건가요?
아,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수사가 진행이 돼봐야 알 수 있을 하기는. 것 같아요. 네. 라임은 핵심 인물들이 어쨌든 입을 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옵티머스는 그런 단계가 아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정관계 로비로 만약에 불거진다고 하면 또다시 정치적인 문제가 되겠죠. 지금은 아직까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임기는 완전히 보장이 돼 있는 거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걸 해임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결정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일 것 같다는 생각
그렇죠.
들거든요. 에. 그러니까 그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고 에. 계속 우리는 이 광경을 지켜보거나 아니면 감찰 경과가 어떻게 되면 뭔가 변수가 생길 수 있거나 뭐 이 정도의 시나리오인 것 같네요.
그전에 검찰총장들은 해임을 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임기를 채우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 아니야? 그러면 그냥 사표내고 나갔어요. 문물총장이 임기를 채우고 나가면서 다들 뭐 너무 뭔가 뭔가 벅차오르는 감동 뭐 이런 걸 느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대부분 그냥 싫으면 나가고 뭐 이런 아닌 것 같으면 나가고 항명조로도 나가고 뭐 책임지고도 나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검찰총장이든 뭐든 아무튼 큰 적이가 없으면 임기를 채우는 게 이제 관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직제가. 그래서 결국에 윤석열 총장 끝까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거 언제까지 이 뉴스 봐야 되는 건지 이제 모르겠네요.
근데 그런 말을 아무리 한들 네. 뭐 임기 끝날 때까지 하겠죠 뉴스는.
아니 공수처도 듣기만 해도 약간 네. 이제 신물 날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생각해보면 이렇게도 다루고 저렇게도 다루고 비숨 얘기하면서도 다루고
아 맞죠.
근데 또 막상 공수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지금 여기 야당에서 내놓은 공수처장 후보도 다 공수처 싫어하는 사람들을 후보로 내놓고 내가 봤을 땐 그 공수처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 처장의 캐릭터에서 따라서 또 엄청나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옛날에도 그 얘기했었는데 청와대 정부 얘기를 제가 한번 하면서 정부가 너무 커지는 거, 청와대 자체가 너무 커지는 거에 대한 부담을 얘기했었어요. 이제 그 비서실장 밑으로 너무 많은 직제가 있고 사실상은 무슨 행정부처는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서 받아쓰기만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 다 할 것 같았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권력이 너무 집중되면 문제가 있다. 자리를 바꿔 생각했을 때 민정수석 자리에 조국이 아니라 우병우가 있다면 똑같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이런 질문을 정권초에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지금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는 분이 있다면 추미애가 이거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 할 텐데 만약에 그 자리에 우병우가 황교안이 앉아 있고 우병우가 있었다 뭐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과연 견제라고 볼 수 있을까? 수사지휘라고 우리가 보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윤석열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이걸 반대로 다른 사람이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장관이 수사지휘를 합법적으로 하는데 그걸 계속 이렇게 그 못 받겠다고 하고 자기 식대로 가면 그거는 그럼 받아들여야 돼? 이런 그러니까 좀 사람을 바꿔놓고 정권을 바꿔놓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매사에 저는 그 생각을 아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실 때 사람을 좀 배제하고 그냥 시스템을 한번 보세요. 어차피 누가 거기 앉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지지만 인간이 거의 다 하는 거지만 근데 그걸 드러내고 그냥 다른 사람을 앉혔을 때는 그럼 어떤 그림일까? 이 구조는 맞는 구조일까? 그런 고민들을 해야 좀 더 나은 제도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겠죠.
또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법조 이슈 같은 게 있나요?
법조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그 회장 사망으로 자기 재판에 못 나갔었는데 물론 이제 안 나가도 되는 준비기일이긴 했지만 이제는 다시 또 그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것도 지켜볼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 그냥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대법원에서 17년 형이 확정이 돼가지고
네.
이제 아마 방송 올라갈 때쯤에는 이제 구속이 돼서 들어가실 예정이고요.
네. 허랑하죠.
네?
허랑하지 않아요 인생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정권의 끝이 권력의 끝이 결국에 늘 이런 식인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서 뭐 원도 한도 없긴 할 것 같아요. 뭐 평생 그렇게 잘 살았으니까.
어제 같이 밥 먹은 동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다스가 누구 건지가 궁금했는데 이제 관심이 안 간다고.
안 간다, 그치? 아. 다스가 이명박 거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뭐 그냥 그러냐 다 이런 반응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되게 사실은 이거는 진짜 검찰의 역사에서 철저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긴 하죠. 왜냐하면 2007년 검찰이 덮으면서 굉장히 긴 시간을 왔고 그 당시에 덮은 사람들이 또 그때 승진을 했었던 역사들이 있고 그게 이제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정권에 계속 복속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잘못된 건 그때그때 바로 잡아야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뭔가 그 사건에 대한 중요도나 이런 판단 사라지고 그냥 이제 결국엔 긴 시간의 재판 끝에 선고가 났다. 보석 상태도 이제는 끝이 났다.
네, 알겠습니다. 늘 언제나 저희에게 정보와 함께 맥락과 함께 재미도 주시는 최윤경 기자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최윤경 JTBC 기자와 함께 법조계 이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각 플랫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듣똥라 호스트 이현, 이지상 기자였고요. 이어서 김효은 기자와 홍상지 기자가 웅진 지식하우스의 광고 지원을 받은 컨텐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방송은 웅진 지식하우스의 광고 협찬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네, 저는 듣동나의 김효은입니다.
네, 저는 홍상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광고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듣동라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을 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쭉 읽어봤는데 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책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잘 쉬는 기술. 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영국 심리학자이자 라디오 진행자인 클라우디아 해먼드가 썼고요.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지난 9월에 출간한 책이죠.
네, 사실 저는 이 잘 쉬는 기술이라는 책 제목을 처음 딱 봤을 땐 아니 쉴 시간 내기도 힘든데 쉬는 기술까지 필요한가? 그냥 쉬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짬 내서 쉬고 나면은 막 다음날 더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나만 그런가? 잘 쉬려면 정말 뭔가 있나 싶더라고요. 보통 휴식 시간 있을 때 김 기자는 뭐 해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약간 일과 네. 삶이 좀 분리가 안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휴식 시간에도 100% 내가 휴식을 취하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계속 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출근을 해도 뭔가 확실히 쉰 것 같지 않고 그냥 피곤한 주 7일이 아니라 주 8일로 이어진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쵸.
네. 홍 기자는 어때요?
저는 주로 이제 맥 없이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할 때가 많았어요.
아, 맞아, 맞아.
근데 네. 그걸 이제 좀 줄이려고 주말에 이제 산책 나가는 버릇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기는 한데, 아, 저처럼 이런 분들 막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사실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생각보다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잘 모르겠을 때 좀 있지 않나요? 좀
너무 많죠.
뭔가 쉴 때 그래도 잘 쉬어야지 개운해져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 텐데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기분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 아, 나 왜 이랬지? 막 자책하기도 하고 그런 적 다들 있으시죠.
그러니까요. 저도 진짜 자책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제대로 쉰 건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 나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오히려 휴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휴식 시간이더라도 뭔가 생산성이 있는 걸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이 좀 있어요. 맞아, 그래서 휴식을 동경하면서도 휴식이 아, 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아닐까 좀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 잘 쉬는 기술은 그런 강박으로부터 독자들이 좀 자유로워지길 바라면서 인생의 리듬을 찾고 활기를 줄 수 있는 휴식 활동 10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네.
근데 다만 그 방법을 강권하기보다는 독자들이 좀 이 중에서 스스로 좀 적절한 휴식거리를 찾게끔 재료를 제공한다라는 태도로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좀 더 편하게 읽히더라고요.
맞아요.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사람마다 이 쉬는 방식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누워있는 게 최고의 휴식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벼운 운동을 하러 나간다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를 또 휴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거는 내가 온전히 지금 쉬고 있다 라는 감정이 드느냐 안 드느냐 요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은 일을 잘해야 하는 건 알지만 잘 쉬는 일은 무엇인지 모르는 분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휴식 활동을 찾고 계신 분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불안한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우리가 휴식을 떠올렸을 때 쉽게 떠올리는 게 이제 수면, 그러니까 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책의 작가인 클라우디아 해먼드는 휴식은 수면보다 더 복잡한 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면 부족에 대한 의학적 연구는 지금까지 착실히 진행되어 왔지만 휴식은 그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고 지적해요. 그러면서 질 높은 수면만큼 중요한 게 질 높은 휴식이고 이 책은 제발 쉬자는 요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저도 이 책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자는 건 쉬는 게 아니다.
그렇죠.
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싶었는데 제발 쉬자라고 그 작가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발 쉬자 왠지 마음에 들면서도 또 이런 메시지를 줘야 하는 사회라는 게 참 씁쓸해요.
네.
책은요 휴식의 양과 질은 일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복감과 직결된다는 거 그래서 하루 스케줄에 휴식 시간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이 책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작가 클라우디아 해먼드 어떤 사람인지 좀 짚어볼까요?
네. 클라우디아 해먼드는 영국의 작가, 방송인이면서 심리학자예요. 보스턴대 심리학 강사로 일하고 있고 또 BBC 라디오 4에서 뇌와 행동의 관계를 다루는 프로그램 마음의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서로는 뭐 감정의 롤러코스터, 어떻게 시간을 지배할 것인가, 돈의 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책을 포함해서 그동안 낸 책들을 보면은 주로 인간의 감정과 심리를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분석하는 글을 많이 써왔더라고요. 이번 책 역시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마음의 모든 것을 통해 실시한 휴식 테스트가 바탕이 됐어요.
네. 사실 이 클라우디아 해먼드 작가는 역사가, 시인, 예술가, 심리학자, 뇌과학자, 지리학자, 심지어 작곡가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 연구팀의 일원이었는데요. 2년간 휴식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을 해온 연구팀에서 휴식 테스트라는 대규모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무려 135개국 18,000명이 조사에 참여를 했어요.
네. 네. 조사 항목을 보면요. 전반부에서는 응답자들의 현재 휴식 시간과 그리고 응답자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휴식 시간 그리고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활동에 관한 질문을 담았고요. 후반부에서는 응답자의 성격과 행복, 딴 생각을 하는 경향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 설문지 작성에 40분 정도가 소요됐다고 해요. 온라인 설문치고는 꽤 이제 구체적인 설문지였는데 전 세계에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설문지 작성에 참여하면서 휴식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결과를 보니까 이제 이 책의 결과가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 응답자 가운데 3분의 2는 휴식이 모자라다면서 휴식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해요.
네.
여성은 남성보다 매일 평균 10분 정도 휴식 시간이 적었고요. 특히 이 돌봄 책임을 맡은 이들이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별, 직업군을 막론하고 휴식 시간이 가장 짧다고 느낀 층이 바로 우리 세대 청년층이었어요.
네.
작가는 이 결과를 청년층일수록 생존 압박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으며 이를 감당하느라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구팀은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휴식활동 탑10을 꼽을 수 있었어요. 책의 목차도 이 탑10을 역순으로 따라가요. 10위부터 1위까지. 하나씩 짚어보면서 관련 활동에 대해 그동안 있었던 여러 실험과 연구 결과를 함께 소개를 합니다. 이 연구들을 읽는 재미가 또 쏠쏠하더라고요.
일단 10위부터 1위까지 뭐가 순위에 올랐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놀라운 거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10위권 안에 없었어요. 또 상위 5위까지의 활동은 모두 혼자서 하는 활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때 대체로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벗어나고 네. 싶어 한다라는 결과인 거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혼자 있을 때 방해받지 않고 좀 푹 쉴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오늘은 휴식 테스트 랭킹 10위 안에 오른 휴식 활동 중에 몇 가지만 이제 책 내용과 함께 소개해 볼게요. 맛보기로. 네. 10위 먼저 간단히 언급하자면요. 10위는 마음 챙김 명상이었습니다.
아, 명상. 듣동나에서도 작년에 한번 네, 명상을 그쵸. 해본 적이 있었는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잖아요. 특히나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 방법으로 명상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책은 명상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휴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마음이라는 녀석은 챙기지 않을 때 딴 길로 새는 경향이 있다. 때로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는 생각을 즐기며 내버려두지만 뜬금없이 방황하는 생각이 난처할 때도 있다. 우리는 대체로 각자가 자기 비판적이라고 생각하거나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마음 챙김 명상이 가장 유용한 때는 그것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며 그 순간에 머물 수 있을 때다. 이렇게 썼어요.
현재에 집중한다. 되게 좋은 말인데 근데 명상은 또 꾸준한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딱 한 번 명상했다고 해서 마음의 평정심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책에서도 마음 챙김 명상이 유행이긴 하지만 모두에게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꽤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긴 해요. 하지만 꾸준히 하면은 휴식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시도할 만한 게 또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요? 뭐죠?
밤에 잠 안 오시는 분 많잖아요.
진짜요. 네. 너무 잠이 안 와요.
이때 몸과 마음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몸 살피기라는 기법이 있대요. 이게 요가부터 해서 뭐 마음 챙김 명상까지 여러 수업에 자주 등장하는 방법인데 제가 살짝만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먼저 바닥에 납작하게 누워서요. 발가락이나 머리 꼭대기에서 시작해서 몸 위쪽과 아래쪽에 골고루 정신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근육들을 번갈아가며 조였다 풀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몸 전체와 마음의 긴장이 풀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당장 가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휴식 테스트에서 5위로 꼽혔던 아무것도 안 하기. 이 항목이 참 네. 재밌었는데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어찌 보면 가장 순수한 형태의 휴식이고 이게 휴식 테스트에서 5위를 차지할 정도면은 많은 사람들이 꽤 효과적인 휴식 활동으로 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작가는 그럼에도 사람들 대부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또 발견을 했어요.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왠지 또 게으르고 나태한 것 같은 그런 인식이 드니까.
그렇죠. 실제로 휴식 테스트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10%는 어떤 종류의 휴식이건 죄책감이 들어 어렵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또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든 과하면은 좋지는 않겠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었던 인물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와 잡념의 상태를 10분 활용했다고 해요.
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아시죠? 예. 이 다빈치는 제자들한테 그냥 벽을 멍하니 응시하면서 그 벽에 있는 얼룩이라든가 뭐 이런 축축한 부분을 계속 응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뭔가 어떤 얼굴이라든가 움직임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보일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네.
또 이제 버지니아 울프는요. 벽의 얼룩이라는 단편을 통해서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회벽의 검은 얼룩을 응시할 때 생각이 자유롭게 날아다닌다라는 데 이제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소위 멍 때리는 시간이 창작을 하는데 중요하다는 건데 저희도 이제 참고해서 업무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한 30분 정도 넣는 거 어떨지.
그러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벽을 바라보면서 팀원 전체가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네. 예, 그 벽에 얼룩들을 쳐다보면은 다음 아이템들이 생각나지 않을까. 네. 아무튼 작가도 이 책에서 강조를 하는 게 뭔가 하루의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야 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바쁠 때는 심지어 점심시간 내도 밥을 대충 먹고 그쵸. 그냥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일단 다 하고 쉬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네. 근데 아주 짧은 아주 잠깐의 휴식이라도 일과 시간에 그걸 확보하는 게 참 중요하대요. 이 많은 연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아주 짧은 휴식 뒤에 1시간 동안의 에너지 수준은 휴식을 취하기 전보다 훨씬 높다라고 하네요. 학교에서도 왜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그쵸.
짧게라도 쉬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네요. 최근 한국에서 진행한 연구 사례를 하나 소개하는데요.
네네.
사무실 직원들에게 열흘간 점심시간에 계속 메모를 쓰게 했대요. 뭐 그날 뭐 일에 대한 거나 또 잠깐의 휴식 이후에 받은 느낌 같은 것들을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짤막한 휴식을 취한 사람들이 대개 하루를 더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고 해요. 그냥 창문 밖을 가만히 응시하기, 스트레칭하기, 뜨거운 음료를 마시기, 음악 듣기 등이 독서나 온라인 검색보다 더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휴식이 사람들의 기분에 무엇보다 큰 영향을 끼친 때는 할 일이 가장 많은 날이었다. 그러니까 일이 많은 날일수록 잠깐의 휴식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런 행위 자체에 죄책감 같은 거 갖지 말고 스스로에게 휴식을 허하자. 쉴 만한 여유를 주자. 다만 몇 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계속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 책이 우리가 그동안 다소 좀 무시해온 휴식 활동들의 효용을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설명해주는 게 참 좋았는데요. 순위를 보면은 TV 시청도 있습니다.
맞아요. 되게 네. 소소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는 순위권 중에서 좀 더 활동적인 그런 휴식 방법을 또 소개해볼까요? 어떤 게 있었죠, 옹 기자님?
6위로 꼽힌 산책이요. 휴식 테스트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38%가 산책을 최고의 휴식 셋 중에 하나로 꼽았다고 해요. 책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산책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애쓸 때 마주하게 되는 큰 장애물 두 가지를 해결해 준다고요. 첫 번째 장애물은 죄책감. 그러니까 적어도 산책은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휴식을 할 때 약간 죄책감 같은 거를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은 지루함. 산책을 하다 보면 좀 다양한 풍경들을 또 만나게 되니까요.
저도 그래서 요새 날씨도 참 좋고 그러니까 산책을 자주 하는데 천천히 걸으면서 자유롭게 뭔가 어떤 잡념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걷는 행위 자체를 또 집중할 때도 있거든요. 책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또 걷기 인문학 등을 썼던 리베카 솔릿 아시죠?
네.
이분이 자신이 가장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 산책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대인들은 생각하는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기 쉬운데 그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뭔가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가 바로 산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니체도 진정으로 위대한 모든 사유는 산책에 의해 잉태된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짧은 시간 동안 산책 겸 걷는 것도 휴식을 취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도 연구 사례가 하나 등장하는데 한 연구에서 피험자들이 컴퓨터 앞에 이제 6시간 동안 앉아 일을 했고 화장실에 갈 때만 책상 앞을 떠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피험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하루를 시작할 때 30분 동안 트레드밀에서 빨리 걷도록 하고 다른 한 그룹은 1시간마다 5분씩 짬을 내어서 이제 걷도록 한 거예요. 두 그룹 중에 어떤 이들이 하루가 끝날 무렵에 더 쉬었다는 느낌을 받고 에너지가 충전됐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면은 1시간마다 5분씩 걷게 한 그룹이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네. 네. 두 그룹 모두 걸은 직후에 이제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잠깐씩 걸었던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하루 종일 지속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긴 산책이 아니더라도 그저 책상에서 일어나서 건물 주변 잠깐 도는 것만으로도 원기 회복과 휴식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업무 중간에 우리가 멍 때리기 아까 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제는 또 산책하는 시간까지.
너무 좋다.
좋다 포함시키죠. 좋다.
아니, 네. 회사 다니는 듣동나분들은 네. 이 책을 또 상사분들에게 슬쩍 한 권씩.
괜찮다, 괜찮다.
쓱 내밀어 보시는 네. 거 어떨지. 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이 잘 쉬는 기술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1위로 선정된 휴식 방법을 이야기해보죠. 지금쯤 1위가 뭘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1위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바로 독서. 책 읽기. 입니다. 예.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조사를 하고 책을 쓴 클라우디아 해먼드도요. 1위가 책 읽기라는 결과를 보고 좀 놀랐다고 하는데요. 독서는 생각보다 꽤 많은 어떤 정신적 노력을 요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또 책이 소개하는 여러 연구 사례들을 보면요. 독서는 뇌를 잠깐 쉬게 한다거나 뭐 몸의 기능을 멈추는 활동도 아니고 오히려 둘 다 활성화시키는 활동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전에 또 책을 읽고 뭐 독서가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힌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 책에서는 되게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하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거는요. 책이 다른 매체에 비해서 우리가 통제하기가 더 용이하다라는 거였어요. 텔레비전이나 영화는 보다가 우리가 멈추거나 뒤로 돌리는 게 아무래도 이제 기기를 이렇게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좀 책보다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책은 읽다가 잠깐 딴 데로 정신을 팔면은 다시 앞 페이지로 그냥 돌아가서 읽거나 또 독서를 그냥 뭐 잠깐 멈춰도 되니까요. 모두 자기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물론 이제 뭐 유튜브 뭐 팟캐스트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로 영상을 볼 때도 뭐 필요하면 잠깐 멈추거나 뭐 대감기 할 수는 있지만 책에 비하면 확실히 수고스럽긴 하죠.
그쵸.
그리고 저는 책을 볼 때 좀 벅차는 구절이 나오면 잠깐 책을 덮고 그 감정에 푹 빠져본다거나 노트에 또 적어두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아, 낭만적이네요.
네,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이제 책 읽는 속도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몰입할 수 있다는 게 좀 휴식이 되는 주요 요인인 것 같아요.
네.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머리가 어수선하게 차있다 해도 역시 괜찮다. 새로운 생각을 보태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보태는 것 역시 휴식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요. 아까 잠깐 등장한 버지니아 울프도요. 책을 읽는 동안 생각의 자유로운 방랑을 허용해야 독자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했대요.
네. 앞으로 독서할 때 이 말을 되새겨야겠네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전 세계 사람들이 최고의 휴식 활동으로 뽑은 10가지 중 4가지를 뭐 책 내용과 함께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4가지 말고도 잡념, 뭐 TV 시청, 목욕하기, 음악 듣기 이런 것들이 이제 순위에 있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하지 않은 휴식 활동들에도 흥미로운 연구 사례나 분석들이 많았어요.
사실 이 휴식 테스트 순위 안에 있는 활동들이 엄청 특별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활동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러 연구 사례들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고 또 어떤 게 나한테 맞을지 비교해보게 된다는 점이 이 책의 장점인 것 같고요. 또 이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진짜 휴식에 대해서 잘 쉬는 기술에 대해서 거의 몰랐구나.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또 사례가 워낙 많으니까 읽는 재미도 있고요.
네. 저는 보면서 요즘처럼 좀 야근과 과로가 일상인 사회에서 우리가 좀처럼 휴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구나 싶었고 읽다 보면은 작가가 이제 책 곳곳에서 제발 좀 쉬어라 이렇게 이제 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요.
예.
그리고 에필로그를 통해서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좀 더 진지한 태도로 휴식을 생각해야 한다. 수면이 호사가 아니듯 휴식 또한 호사가 아니다.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면 휴식은 필수다라고요. 우리 모두 자신만의 휴식 상자에 꼭 맞는 휴식 활동들을 채워나가면 좋겠네요.
네.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또 자신의 휴식 시간도 잘 관리한다. 이렇게 책에서는 말하는데요. 아직 내게 맞는 휴식이 뭔지 잘 모르겠다. 조금 막막하다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클라우디아 해먼드의 잘 쉬는 기술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똑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